우리는 오늘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어하고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위하여 염려하는 그 마음은 이제 자신이 곧 임박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장차 교회가 겪게 될 그 많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그와 같은 염려 속에서 오늘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살고 있는 1세기 그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영적인 어려움들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신앙에서 뒤로 물러나거나 영적인 패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위험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좀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우리의 성도들 앞에 닥친 이 위험은 알기 어려운 것이거나 애매모호한 것이거나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참으로 멸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이겨야 하는 아주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냥 쉽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당한 영적인 현실, 그것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그냥 그저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인 삶의 현실에는 우리가 아주 큰 위험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영적인 시험에 넘어진다면 우리의 영혼이 위태롭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영적인 전쟁의 연속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현실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이 사실이 약화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이 영적인 전쟁이 아주 선명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교훈을 들어도 그 영적인 교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부담스러운 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을 때,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우리의 육신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큰 영적인 싸움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투쟁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대신에 좀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마음 편한 그런 삶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참 편안한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멈추고 육신적인 편안함 가운데 들어가려고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그리고 믿음에서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을 싫어합니다. 그것을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더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들은 이미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사사기에 보면은 단지파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부여한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살 곳을 찾다가 어디를 찾아갑니까? 라이스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라이스 사람들은 시돈 사람들과 같은 그런 계통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그냥 한가롭고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싸울 줄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의 부락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한순간에 그들은 단지파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육신에 좋은 대로 산다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에 아주 냉혹한 이 영적인 싸움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외면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은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단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마음대로 이리저리 죄의 종로로 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은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현실을 잘 인식하고 이 싸움을 잘 대비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런 영적인 위험이 닥칠 때에 그것을 분별하고 싸워서 이길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세기에 성도들만이 당하고 있는 위험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 영적인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 사탄은 지금도 그가 살아서 성도들의 영혼을 위협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파멸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결코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싸움을 외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사단에게 희생물로 내어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의 현실들을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의 말씀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 1세기의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영적인 위험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참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기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또 성경 안에서 성장해야 하는데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을 다르게 가르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고 또 이 거짓 선생들이 우리 안에도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존재들로 실존하고 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의 성도들은 많은 삶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우상 숭배의 위협도 있었고 그로 말미암은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어려움, 고난이 있었지만 이런 외적인 어려움보다 더 심각하고 위험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것이 가져다 주는 해악이 더 크고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 보시면 교회 역사는 세상과의 싸움이라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잘못된 가르침들과의 영적인 싸움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도신경이 왜 나왔습니까?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외우고 고백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정말 사단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 왜 사도신경을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났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보고 듣고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리로서 만들어서 모든 교회들에게 가르치고 참된 신앙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공의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6, 7세기까지 한 열몇 차례의 세계 전체 교회가 공의회를 하면서 무엇이 옳은 성경적인 진리인가를 정의했습니다. 삼위일체와 또 예수님의 기독론과 교회론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회 회의를 통하여서 교리들을 만들었는데, 이런 교리들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을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났었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어서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공의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개혁, 16세기의 종교개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과 결별하고 그리고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습니까? 쓸데없이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경을 다르게 가르치고 성도들의 영혼을 위태롭게 하는 그와 같은 가르침에 대항해서 참된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들은 역사는 항상 교회 안에서 수많은 위험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교회 안에 은밀하고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영혼을 위협하고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그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왜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까? 물론 죄의 책임은 아담에게 있지만,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게 된 것은 그가 사탄이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거짓말로 미혹할 때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의 교만한 마음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그가 패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죄를 짓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역사했던 이 사탄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영혼들을 위협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결과 죄의 종이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노아 시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들이 육체가 되어서 죄악이 관영한 그런 타락하고 패괴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거짓 진리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도 사단의 가르침을 따름으로 그들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롯도 힘겨운 거짓과의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온 세상이 거짓 진리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하였는지 그 안에 거하였던 롯은 그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롯이 거기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자신의 영혼만 구원 얻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롯의 이 영적인 싸움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였고, 이 세상의 그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그는 아주 미미한 존재로 살다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온 세상이 사단의 권세 아래 거짓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처한 가장 큰 위험은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거짓 교훈에 사람들의 영혼이 미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결코 이 교회 안에서 아주 고약한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놓고 진리를 거스르고 그가 포악한 행위를 한다면 교회가 그 사람을 교회 안에 용납하겠습니까?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가르침이 점점 힘을 얻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타락시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친절합니다. 아, 이 사람들은 뭔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따를 만한 매력적인 그런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혼에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라고 그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고 성경을 사용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가르침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를 부인하고 인간의 자율성을 세우려는 그런 가르침들이 그 안에 교묘하게 내재되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이 중심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매혹적인 인간 중심의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새롭고 신선하고 현대적이라고 느껴진다고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신천지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비디오 클립을 딱 2분만 보면 이 사람들은 뭔 말을 하는 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딱 느끼는데, 그런데 그것을 한 5분 정도 듣고 나면은 아, 이 사람들도 논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논리에 이끌려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교묘히 지어낸 말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논리에 이끌려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맞추어줍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이 교훈으로는 그리스도에게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저 멀리 가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고 인기 있는 것이라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큰 교회가 있고 유명한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좋고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많이 배웠고 또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진리라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르침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과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가르침은 사단이 심어놓은 가라지와 같은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것입니다. TV를 틀면 어디서든지 방송이 나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제가 그분들을 다 폄하할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자기의 영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히 깨닫게 하고 있다면 그 말씀은 참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그분의 설교를 막 듣고 있는데 듣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들지 않고, 아, 이 사람은 정말 말 잘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지혜롭다, 이 사람은 정말 유익하다, 인생을 사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인식이 남는다면 여러분, 그 가르침은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교양 있게 말하고 아무리 유익한 정보를 많이 준다고 할지라도 그 유익한 정보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용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을 말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참된 진리가 아닌 거짓을 가르쳤던 많은 신학적인 사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는 자유주의 신학을 보십시오. 이 자유주의 신학이 한때 유럽과 미국에서는 가장 탁월하게 성경을 설명하고 우리 인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체계라고 생각했지만,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던 미국과 유럽의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심리학이나 상담학이 마치 인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심리학자들과 상담학자들의 그 상담에 자신의 영혼을 내어맡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다분히 인간적인 방법들입니다. 이런 가르침들, 이런 수단들을 사용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매우 위험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 번영신학.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참 마음에 드는 그런 어떤 소망과 위로를 주는 그런 가르침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세속적인 축복, 돈과 함께 여러분의 영혼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성경 외에 또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노력도 교회 안에서 가르쳐집니다. 중세 신비주의자들이 추구했던 초월적인 명상,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은사주의에 그와 같은 광풍이 한국교회를 뒤덮고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노력들은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젖혀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매우 이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추구하던 사람들이 거의 다 사단의 손아귀에서 이단이 만들어졌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두렵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혼미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사탄의 영적인 회방에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참된 진리를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1세기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의 사신 주를 부인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 되심을 부인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어떤 것에 이끌려 가도록 만드는 그런 가르침들은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의 영혼을 멸망케 하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충만한 것을 누리게 하는 성경의 가르침들을 받아야 하고 그것을 받아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보다 높아지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이단들 보시면 이 한국의 이단들은 다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동등하거나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선명이 그러하고 안상홍이 그러하고 이만희가 그러하고 박옥수가 그러합니다. 그들은 참 희한하게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거듭남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만큼이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아이러니하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큼 높여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 대형화 교회를 추구하고 있는데 대형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이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룬 목사님이 너무 위대한 분으로 그렇게 우러러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들도 교회 안에서 마치 자기가 교주가 된 것처럼 황제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면서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보면 그것은 정말 이상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같은 반열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을 허용해서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을 허용하는 목사들도 있고 그런 것을 행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이상하지 않은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이상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진 그 어떤 것도 교회 안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성도로 그리스도에게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런 이단들이 자신들의 사신주를 부인하는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지극히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의 삶이 불경건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들의 교훈의 열매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면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불의와 그리고 거짓에 대해서 싸우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차지하지 않도록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된 진리를 배우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을 쫓아서 올바르지 않은 그런 가르침 가운데 있게 된다면 반드시 그들의 삶의 열매는 경건하지 않은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호색을 쫓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호색을 따른다라는 말은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들은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거짓 선생들 이단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들은 탐심이 그 마음 가운데 그대로 있어서 자신이 이 신앙을 자신들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역사를 통해서 모든 이단적인 단체들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말의 재주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매력적인 말들과 어떤 행위들로 사람들의 영혼을 이끌어들인 후에 어느 정도의 큰 규모가 된다면 그 이후에 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결국을 보여주게 되는데 불경건한 삶과 탐심이 가득해서 돈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 안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단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문선명, 박태선을 시작으로 해서 문선명과 그리고 안상홍이나 그리고 박옥수나 신천지나 다 보십시오.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세력을 이룬 후에는 지도자들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 이단 지도자들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걸리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공공연하게 이 타락하고 음란한 삶을 호색을 쫓는 그들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신앙적인 명목으로 어떤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자라고 한 다음에 자신들의 교회를 이익 집단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업체를 꾸립니다. 돈을 기부하게 만듭니다. 12만 2천 명에 들기 위해서는 재산을 다 팔아서 헌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먹고 자면서 돈을 벌어서 그 단체를 유지하는 데 자신의 모든 삶을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왜 이런 이단이 이렇게 많은가? 라고 한다면 가르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쫓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한 50년의 역사만 두고 보더라도 여러분 한국의 50년의 역사 안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온 사회에 큰 문제를 가져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노골적인 이단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더 큰 관심은 교회 안에 있는 현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 사람들은 드러난 이단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그들의 어떤 가르침이나 행위가 나쁘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은 너무나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는 여러분 아직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진리가 가르치지 않는 곳에는 언제나 불경건한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천사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이 왜 타락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 타락한 천사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이 바로 사탄의 졸개가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죄악이 이렇게 관영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사단의 가르침을 쫓아서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들은 악하여졌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지극히 음란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도리어 자신들의 행실을 자랑하는 극단의 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것으로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행하며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되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때와 소돔의 고모라의 때까지 이 사람들의 이 불경건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 참 그들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사단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진리가 중요한 것은 진리는 항상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해지고자 하는 영적인 본성을 우리의 심령 안에 심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진리의 가르침 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이 정결하고 온유하고 거룩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의 짐처럼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짓 가르침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나쁜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신에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고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은 성공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삶에서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추구하고 육체를 따라서 정욕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길이 어떤 사람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와 같은 삶의 길은 마지막이 멸망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진리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옛 세상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삶의 특징을 하나로 말하라면 그는 자기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지 않고 120년간 부단히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롯의 삶의 특징을 말하라고 하면 그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삶이 판을 치는 그 성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이 상할 정도로 영적인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나 롯의 특징은 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세상에서 너무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노아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노아에게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사람도 롯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수적으로 너무 소수인 상태에서 세상이 주는 그 압력을 견디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삶 자체가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까지 구원 얻은 사람이 겨우 8명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의 의미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노아의 홍수 때까지 구원 얻은 사람이 8명이라면 그가 8번째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나 몇 명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구원받았다는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두려움 가운데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가족 중에 겨우 한 사람만이 진리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활하나,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이런 것을 부지런히 살피기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데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느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도 믿는 자가 적고 회사에서도 믿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때때로 우리는 나만 이런 신앙을 가지고 나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에서 떨어져서 외톨이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힘겨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자기가 사는 시대에 끊임없이 이런 영적인 고독감과 외로운 사투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은 참된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의 싸움을 하고 영적인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거룩해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1세기의 성도들의 그 삶의 어려움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조금만 읽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거짓 가르침에 넘어갔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붙들고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진리 편에 서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런 삶을 고집스럽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집은 나쁜 고집이 아니라 이 고집이 결국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믿음이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꾸 우리 자신이 움츠러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눅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그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은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자유가 진정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거짓 가르침을 따라서 육체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자유는 멸망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2장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가 해주는 이 말씀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20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이 거짓 교훈과 그 선생들의 가르침에 미혹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좋은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항상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그걸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와 같은 일에 대한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참된 신앙인은 아닙니다.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농부가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어서 알곡은 창고로 드리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는 것처럼 반드시 교회 안에서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참된 진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압박과 거짓 교훈들이 주는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계속 받습니다. 그런 유혹을 계속 받으면서 그들의 변화되지 않은 본성은 이런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 삶을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키우는 개들은 좋은 음식을 먹으니까 그죠? 토하는 걸 잘 못 보죠. 1세기에 이 팔레스타인이나 유럽의 개들은 사람이 키우는 개가 아니고 그냥 버려진 덜개들입니다. 그런데 그 개들은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에 있는 아무것이나 다 먹습니다. 죽은 짐승의 사체라든가 썩은 것들, 쓰레기들 가서 다 막 먹습니다. 도시 주위를 배회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 그 사람들이 사는 시장이나 그런 안으로도 막 들어옵니다. 자기 집 주위로도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 뭡니까? 이 썩은 안 좋은 음식을 먹은 개들이 그것을 토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토했다가 좀 속이 나아지면 배고프니까 또 자기가 토한 것을 가서 또 먹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의 보기에 얼마나 역겨운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역겨운 일들을 영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지 않은 본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마음 가운데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그 결과 다시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살았던 그 죄악된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역겨운 것인지를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를 보십시오. 사실 학자들은 돼지가 그렇게 비위생적인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건 돼지의 본성, 습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를 데리고 와서 물로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내어줍니다. 그러면 돼지가 다니면서 자기 몸에 진흙이나 다른 걸 묻히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다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돼지는 가서 진흙탕에 뒹굽니다. 자기가 이 싼 똥에도 뒹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자신의 피부에 있는 기생충이나 모기 같은 것을 방지하고 떼어내기 위해서 진흙에 뒹굴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더럽게 보이지만 돼지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정말 아무리 자기 돼지가 기워서 씻어놔도 조금만 있으면 돼지가 다시 가서 진흙에 뒹군 것을 볼 때에 마음이 편하지 않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돼지의 그 타고난 본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돼지는 가서 뒹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교회 안에도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진리를 추구하고 영생에 이르려고 잠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정말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변화되지 않은 본성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는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옛 본성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참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받고 변화된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들은 끝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아무리 사탄이 우리에게 극심한 시험과 여러 가지 유혹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영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은 귀찮고 어렵게 느껴지고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해서 하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게 가서 드러눕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영혼이 위태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의 역사,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험을 당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서 건지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떤 영혼이 될 것인지를 두려움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노아와 롯은 둘 다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만이 구원받는 자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의 시대의 거짓 진리와 교훈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주자주 히브리서 11장을 읽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에 큰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아,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정말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은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나보다 힘든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구나. 나도 그들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현실, 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의 현실들을 여러분, 우리는 직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의의 도를 알고 난 다음에 결코 뒤로 물러나서 세상의 더러움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면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참된 믿음을 증명하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문을 지나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